오늘 이제 또 특세로 따지자면 이제 중반을 막 지나가는 그런 시기죠. 참 여러 가지로 피로감 함께 많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일 텐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PPT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화면 함께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신 이 창세기 저희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준비시키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보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부터 어떤 맥락에서 이 22절의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실까요? 우리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표시해 드렸듯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건 어떤 사무엘의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왕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반드시 경청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고 있다고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명령을 전했는지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일을 잊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기서 진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을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철저한 심판, 가장 엄중한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헤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헤렘의 이 전투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 어떤 아말렉 간의 이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투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행해져야만 하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지금 나타내야만 하는 순간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지금 선택을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 자체가 국가 간의 전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 헤렘이 선언된 전투에서 얻어진 어떤 짐승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도 개인적인 소유로 탈취하거나 약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모든 전리품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악을 아말렉이 범했길래 이토록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때로는 너무 가혹할이 많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는가? 우리 한번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곧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의 배경을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 앞에는 마라의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를 원망해서 저를 돌로 칠 지경입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을 향하여 이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고 그 반석에서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오므로 드디어 이제 겨우 그 목이 너무나도 말랐었던 너무나도 기진맥진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물을 마시고 이제 겨우 조금 기운을 차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대는 이 민족은 광야 지방을 거주하고 있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관련된 강의 영상들을 제가 몇 개 찾아보다 보니까 전문 약탈 부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생활하면서 빼앗는 약탈을 일삼는 그런 약탈에 참 특화된 그런 민족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습격하는데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광야길이 힘든데 그 광야 행렬 중에서도 가장 이 메인 행렬을 따라올 수 없었던 연약한 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항할 수 없이 정말 이런 약한 자들을 치는 이 아말렉의 악랄함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19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족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넌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특별히 저항할 수 없는 자들, 이런 권력과 힘 앞에서 폭력 앞에서 도무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원한을, 그들의 아픔을, 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우셔야만 하는 그런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헤렘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만 자신이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야만적인 교류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함을 지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리어 어떻게 아말렉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자,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 환난당한 자를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는 이 아말렉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는 그 사명이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드러내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억압받는 자들을 갚아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 그 임무를 사울왕은 맡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지 않으심을, 하나님은 죄악을 사랑하지 않으심을,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를 맡게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진멸했던 아말렉을 치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하지만 귀한 것들, 특별히 악어광도, 혹시라도 뭐를 다음에 거래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악어광의 목숨도 살려주고 귀한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울이 단지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쓴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저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독한 겁니다. 다른 이방 잡신들과 아무런 구별할 것이 없는, 그냥 승리를 주고 그냥 전투에게 승리하게 하고 힘 있는 자가 또다시 힘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이방 잡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에 사울왕은 완전히 실패하고 버리고 말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실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일까? 어떻게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이 후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뜻이 슬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런 죄악을 넌 죄졌으니까 당연히 벌받는 게 마땅해,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한 일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슬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 또 앞으로 이어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의 사명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진노가 우리를 반드시 벌해야만 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고 전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맡겨진 이 선교 앞에서 주님, 이것은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선교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이 사역들을 그냥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이런 교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이 선교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과정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잘 발표하는 시간이어서는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걸음부터 마치는 모든 걸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모든 순종의 걸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곳에서 멈춰 서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사울은 왜 이 순종에 실패했을까? 그러면 동일한 사명,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순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순종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이 시간 함께 던져보고 또 스스로 돌아보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념비인가 십자가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이 나의 기념비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가만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왕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그 순간에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이 이방 민족 속에서 뛰어난 왕인지를, 자기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통솔력이 얼마나 우월한 왕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월함을 추구하는 마음, 이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남들보다 경쟁해서 더 앞서 나가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이 시대의 정신이고 이 시대의 문화 아닙니까? 그럼 우월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독이 되고 왜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이 우월함의 반대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내가 얻었다, 진짜로 모든 것이 내 공로였다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너도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들이 가득하고 자족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으니 주님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작은 것들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월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우월함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때로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죄렌 키우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너무나도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놓은 이야기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백합꽃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냇가에 심겨진 백합꽃이 있었습니다. 이 꽃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의 입은 어떤 옷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향과 아름다움으로 옷 입은 그런 꽃이 한 송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감사하며 자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이 백합꽃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백합꽃에게, 야, 너는 이 한가운데만 살고 있으니까 네가 제일 아름다운 줄 알지? 그러면서 자기가 먼 다른 동네를 여행하면서 만났었던 수많은 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청파동에 나 심겨 있으니까 네가 제일 예쁜 꽃인 줄 알지? 너 조금만 날아가서 저기 뭐 마포 월드꽃공원 한번 가봐. 거기에 엄청나게 펼쳐진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꽃들에 비하면 야, 너는 꽃도 아니야. 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 깊은 숲속에 그곳에서 활짝 피어나고 있는 꽃들을 본 적이 있어? 거기에 놓여있는 오염이 묻지 않은 꽃들에 비하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비하면 야, 너는 꽃 축에도 못 껴. 그러니까 이 백합꽃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 내가 그 꽃들과 비교해서 더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는다면 난 정말 꽃 축에도 못 끼는 그런 꽃일 거야. 나는 꽃도 아닐 거야. 그래서 이 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물어다 주지 않겠니? 내가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 이 새가 이 백합꽃 주변의 흙을 막 부리러 쪼고 발톱으로 파헤칩니다. 그래서 이 꽃을 물고서 그 다른 꽃들이 있는 곳으로 물어 날아가다가 그만 거기서 꺾이고 시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모습이 참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월감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언제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때요.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영광이 더 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가 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물질도 내가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 지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월함을 찾아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내가 너무도 원했던 그 지위와 그런 재물을 얻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나를 추격해오는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초조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월감을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종교적인 우월감을 추구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착한 성도임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경건하고 내가 받은 여러 내가 어려서부터 제자 훈련을 빼먹은 적이 없고 내가 어려서부터 수많은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에 내가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나은 신자일 거야.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는 신자일 거야.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 많이 충성된 신자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야. 은연 중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신자임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교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때로는 내 사역의 연차가 쌓이고 내 선교의 연차가 쌓이는 것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참 감사한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때로는 나의 기념비로, 나의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진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뉘앙스를 참 잘 살려 번역한 버전이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뉘앙스를 살리자면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신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나를 더 낮추고 내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허영들, 내 자아를 다 깨뜨리고 내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의 영광,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기념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설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영광은 세상의 많은 영광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이 질그릇된 이 썩어 죽어질 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내가 진정한 제자로 서는 길에 조금이라도 방해되고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는 그런 유혹이 든다면 배설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하시면서,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저에게 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던져볼 두 번째 질문은 굳어졌는가, 사모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1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이유가 등장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맞습니다. 지금 사울은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굳어해서, 굳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지는 것과 사신 우상, 헛된 우상이라는 뜻인데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 주님이 주되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들처럼,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처럼 하나님 향한 경외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 사물에 대해서 항변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자기는 계속해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자신을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순종한 게 맞습니다.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요. 자, 그렇다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게 맞아요. 내가 이 국정을 운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 이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이 방향과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아깝게 그걸 다 진멸해야 되죠?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스탑. 그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순종했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의 목소리입니까? 자기 자신, 자의 목소리를 순종했던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자기의 자아로 가득 찼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이 자기 마음에 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사울이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시고 어떤 협력을 구하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의를 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신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때로는 이 생각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 원어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온 세상의 영광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 신뢰하며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님 요구하신 바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는데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신다면 주님 저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옵소서. 우리 때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을 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제 발의 걸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실 질문은 무뎌졌는가 애통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애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전체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지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후회하셨더라. 아까 그 윗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뜻을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후회라는 단어는 슬픔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는 참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셨지만 결정을 바꾸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슬퍼하셨지만 결정을 바꾸진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던져야 되는 그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 바꾸신다는 거야? 안 바꾸신다는 거야? 그게 1차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리고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빠져있는 그 죄악, 내가 무뎌져 버린 그 죄악, 내가 내 겉을 예쁘게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내 사이를 오랫동안 거리를 내고 있는 그 죄악, 이 죄악의 문제가 날마다 내리는 그 선택과 결정 속에서 때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멸시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면서 언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내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요구되는 자세는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해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지금 애통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이 35절에 보시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퍼했다는 말을 보면요, 원어로 보시면 아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이 짐승의 공격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색동옷을 입혀 보냈던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을 찢고 통곡할 때 나왔던 그 표현이 바로 이 아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감이 들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 가슴이 통곡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무뎌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신 제 자리가 아닌데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가장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위선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행하는 그 죄악에, 이것이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죄악에 본인들이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 왕을 버리실 수 있을까?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묵상하는 와중에, 아, 그렇구나, 내가 질문을 잘못 던졌구나, 이런 묵상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됐던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에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은 죄에 대해 무뎌져서 애통함도 없고 이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뎌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본다면 이게 전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고 완고해 있고 내 죄는 감추고 무뎌져 있는 모습들. 주님,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고 다시 선교의 자리를 주님 저를 부르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그 찬양의 그 영어 원문을 보시면 2절을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내 죄를 감찰하신 그 눈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며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보시나이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맡기신 모든 시간까지도, 호흡까지도, 내 삶의 모든 걸음까지도 주님께 다 바칩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우리 삼위일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 지금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고요케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여
나 오직
주님이 우리를 빚값으로 사셨습니다. 나 오직 주의 거
주의 거.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오라, 넓은 길로 오라, 영광의 길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로 오라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교만과 허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자아와 교만과 허영을 철저히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만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